17장, 18장은 그 바벨론이 멸망해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17장은 바벨론이 멸망당해야 할 이유를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18장은요, 그 상업적 측면에서 바벨론이 멸망당해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해 나갑니다. 이 상업적 측면을 설명하는데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음행과 사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행은 아예 기본적인 죄고요. 사치는 그 음행과 관련돼서 추가된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치와 관련된 사람들이 본문에 보면 왕들과 상인들과 승객들이 나오고 또 이 사람들이 사고 팔았던 상품들이 나옵니다. 사치의 주 소비층은 왕들이죠. 그럼 상인들은요? 그 사치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성객들은요? 선객, 그러니까 배사람들. 운송업자인 셈이죠. 그래, 이 세 사람이 이 안에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들이 주로 취급했던 상품들이, 많이 등장한다. 요게 이제 18장의 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7장은 또 신문에 보면 왜 그 시사 만평 같은 거 있죠. 그림 한 장 딱 가지고 아주 사회를 통렬하게 비판도 하고, 지적하는 그런 역할을 시사 만평이 합니다. 그림 한 장이, 뭐 상당한 기사보다 그림 한 장이 굉장히 발언이 셀 때가 많습니다. 17장은 마치 그림 한 장만 딸랑 보여준 셈입니다. 어떤 여자가 등장하죠? 아주 화려하게 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탄 여자를 등장시켜서 그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18장은 그거하고 비교를 한다면요, 신문에 그 사슬이나 아니면 시롯, 논담 같은 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실의 묘사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심판받을 수 없는 이유와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마치 구약에 나왔던 그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18장이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결론을 요약을 하면요, 그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아까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그렇게 애통해합니다. 이유는요, 자신들의 삶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자신들이 치부했던 그 수단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슬퍼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바벨론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즐겼고 치부했었는데 그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한 거죠. 성도들도 만약에 바벨론에 의지해서 거기서 무슨 득을 보고 있었다면 그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야 할 것이겠지만, 성도는요, 그 바벨론이 멸망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술값 오르면 좀 걱정돼요? 잘 된 거예요? 담배값 오르면 좀 염려스럽습니까? 가득값만 오르려면 마음대로 올라가. 왜요? 아무 관계 없거든요. 이 왕이나 상인들 혹은 선객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은 자기들의 삶의 근거여 치부의 토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슬퍼한다. 그렇게 18절에 설명을 합니다. 자, 본문 들어갑시다. 1절에요.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천사가 내려오는데 땅이 환해지더래요. 밤에 내려왔을까요? 밤에 내려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낮인데도 그럴까요? 낮인데도 환해지면 이 천사가 태양보다 더 밝아요? 저 앞장에 보면 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뭘 입고 나타나죠? 해를 입고 태양을 옷처럼 입고 한 여자가 나타났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천사가 등장하는데 땅이 원하여 지더라 이 말은 이 천사의 영광이 태양보다가 더 밝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태양빛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의 삶의 근거고 원동력입니다. 태양빛이 없다면 동물이고 식물이고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살을 이렇게 만져보면 몸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왜 따뜻하죠? 태양이 그 비춰가지고요. 아 물론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근본입니다. 몸이 따뜻하다는 것은 비유컨대 우리 몸 안에 보일러가 있는 겁니다. 일정한 온도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 보일러가 계속해서 불을 떼거든요. 불 때는 그 연료가 어디서 나옵니까? 음식에서 나오죠. 음식은 전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에너지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이 음식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에너지 이게 어디서 온 건데요? 전부 태양에서 온 겁니다. 태양에서 날아온 에너지를 식물들이 그걸 저장을 해놓은 것을 동물이 먹고 사람이 먹어서 몸 안에서 그 에너지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이 동식물이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태양을 입고 나타나는 둥,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있다는 둥 이러는 겁니다. 또 어디 그런 말이 있나요? 태양과 관계없는 동식물의 이야기가 성경에 또 어디 있죠? 태양이 여러분 창조 때 며칠째 만들어져요. 태양은요? 네? 넷째 날. 나무와 식물은요? 셋째 날. 태양도 없는데 나무와 식물이 만들어졌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동식물이 살아날 때에 있어야 할 그 빛은 성경은요 태양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빛. 그러니까 근원되는 빛이 따로 있고 태양빛은 그 근원되는 빛에 비추는 오리지널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원되는 빛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할 때 거기에는요 해도 달도 필요 없죠. 왜? 하나님이 빛이시는 그런 생각을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분명히 저 태양 없이 못 삽니다. 태양이 우리 모든 삶의 근거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육체는 저 태양 없이 못 삽니다. 이 육체조차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본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으로 산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천사가 내려오면서 땅이 환하여지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땅이 환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좋겠죠. 그 천사가 내려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그럽니다. 바빌론의 멸망은 저 앞에서요 14장에 이미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무너졌대. 그러면 14장에서 무너진 바빌론하고 여기 무너진 바빌론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름은 같은데
여기는 상징적인 이름도 있고 앞에 게 상징적인 지식
성경의 기록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건데요. 그때 바벨론은 무너졌다라는 사실만 말해줬고 여기는 무너졌다 그러면서 세밀하게 왜 무너져야 하는지를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간 기사도 보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요단강 건넜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아마 세 번 내지 네 번쯤 나올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몇 번 걷는 거야, 이거? 건너긴 한 번 건넜습니다. 그런데 한 번 걷는 사실을 건넜다고 하면서 다른 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걷는다면서 또 다른 거 설명하고, 그렇게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 그 방식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무너졌다고 하는 바벨론은 실제로는 그 전에 바벨론은 이미 무너져버린 도시입니다. 단지 그 사탄을 바벨론에 비유를 해서 그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몰락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면요, 대충 알아듣는 게 뭡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의 세력도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인 거니까, 각종,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수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뭐 옛날 그 무슨 영화 보면 왜요, 저 폐허가 된 곳에 까마귀가 깎거리고 날고 금금하게 등장하는 뭐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벨론이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왜 서울 뭐 하루에 한 번 이상이 갔다 오면요, 내려와 가지고 서울 어떻더냐 그러면요, 입에 침티 가면서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2, 3일 서울 가가 서울 보면 얼마나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오만 자랑 다 해야 됩니다. 그러더니 세월 좀 지나니까 이제 외국 갔다 온 이야기야. 외국 갔다 와가지고 뭐 왔다는데 가가 얼마 보고 왔다고.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 평생 보냈잖아요.
아, 그래요? 성지순례는 그래도 좀 길기나 길잖아, 그죠? 하긴 뭐 못 갔다 온 사람한테야 뭐 갔다 온 사람이 할 얘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여기에 귀신의 처소가 됐다고 하는 이 바벨론이 여러분 실제로 로마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면요, 현실적인 바벨론의 모습은요, 서울 갔다 온 놈 갔다 와가 막 떠들어 삼는 그런 환상적인 도시입니다. 실제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자기들은 고난 받고 때로는요, 그 뭡니까, 동굴에 숨어서 생활하고 있을 그때에 여기 말하는 이 바벨론의 실제 로마는 바로 그런 환상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도시 같은 바벨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귀신의 처소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음행과 사치, 그 다음에 저놈의 자식들 상고들이 치부하는 모습 보면요, 저놈들 저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절에 살아도 되나, 멀리서 볼 땐 그렇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사는 모습 옆에서 가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가서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잘 사는 집에 한번 구경 한번 가보기는 하셔요.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사는 사람들 보면요, 부러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정한 부러움이나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고, 또 초대교회 성도를 얘기한다면 로마의 그 화려함보다는 그리 숨어 살던 카타콤의 그 거기가, 여기가 진정 아름다운 것이고, 저 화려한 로마는요, 귀신의 초소나 다름없다라는 이런 눈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갖고 있어야 하고 오늘 우리도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치와 돈하고요, 그 다음에 절제와 이웃을 섬기는 것 비교 한번 해보세요. 뭐 사치하고 절제 두 개만 해봅시다. 어느 게 더 멋있어 보여요? 여기는 별로 사치할 만한 사람도 없으니까 답이 쉬울 것 같은데요.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거하고요,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하고 한번 보세요. 어느 게 더 나아 보여요? 여기 이 사치, 우리가 말이 사치고 돈이지 실제로 거기에 빠져들면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 근데 그것보다가는 이웃을 위해서 절제하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안다면요, 정말 행복이겠지만 쉽지는 않았는지 모릅니다. 자반 이 천사는 그렇게 동경의 대상이었던 그 아름다운 도시를 가리켜서 귀신의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3절에요. 그 은행의 포도, 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 좀 이상해요. 은행의 포도주도 알겠고 분노의 포도주도 알겠는데, 자, 은행의 포도주는요? 은행의 포도주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 은행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라는 뜻이고, 분노의 포도, 진노의 포도주 그러면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요거는 그 멸망의 실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퍼붓는 재앙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포도주가 한꺼번에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음행하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듯이 심판하는 모습하고, 이거 두 개가 한꺼번에 겹쳐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왜 카메라 한 장면에 두 그림이 찍힌 것 모양으로요? 이런 걸 영화에서는 들어 나오잖아요? 한 화면하고 다른 화면하고 겹쳐 나오는 거.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마찬가지니까,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오버랩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본다면 마치 영화의 그런 장면처럼 그 두 가지 장면이 한꺼번에 찍혀 있는 겁니다.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만국이 무너지는데, 땅의 왕들이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를 또 치부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왕들의 음행이 뭐예요? 뭐 왕은 어차피 뭐 궁녀도 많고 부인도 많고, 그래가 이 사람 저 사람, 아 그거 참 그거 은행 아니다, 그죠? 성은이다, 성은. 그거는 왕의 음행이 아니네. 그럼 왕들의 음행이 뭐겠어요?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권력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명예 기대를 받으면서 자기가 가진 그 권력으로 부정을 행하는 것,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죠. 가끔 왜 선한 왕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정치라는 게요, 정말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위해 준다는 게 쉽지 않나 봐요. 표면상으로는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요, 권력 잡은 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정치 권력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왕들의 음행이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행위, 이것을 왕들의 음행이라고 말하고, 상고를 또 치부했다고 그러거든요. 뭘로 치부했는가 하니까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그래서 사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만 위해서 도와주겠어요? 사치를 부추기면서 사모님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고요 이리저리 소개하고 그냥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요? 무슨 능력? 자기도 어떻게든 치부합니다. 요 말이 딱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방탕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뒤치락거리 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물건을 구해주면서 자기도 치부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야 할 이유더라.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놔놓고 그 다음부터 또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나갑니다. 사절 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오라는 거죠.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그 음행과 사치죠. 두 개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음행과 사치에서 나와라. 그래야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게 된다? 그들이 받을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이 성도들아 나오라는 겁니다. 음행과 사치와 재앙에 빠지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음행은 죄 같은데 사치도 죄인가요? 사치는 기준 따라가 참 다르다, 그죠? 우리 사람이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는 우리 교회는 참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오니까 귀고리 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근데 사모님이 귀고리에가 당기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본인은 저 출근해야 되고 직장생활하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하면 영수수 한 편인데도 교회에 와보면요. 사모님이 제일 좀 사치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거. 수련회 마치고 바닷가에 갔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이 겉대가리 없는 사모님이요. 수영복을 척 갈아입고 나타납니다. 근데 교인들은 아무도 수영복을 안 입고 있는데 이 사모님이 수영복을 입고 턱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눈이 휘떡 뒤집어진 거죠. 근데 우리 집사람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워요. 바닷가에 그럼 수영복 입지 뭐 입어? 해수욕장에서 들어 갔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해수욕장에 간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야 하는 눈치하고 있다가 한참 뒤에서 한 사람씩 이제 수영복을 꺼내 입은 겁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치는 완전히 한쪽에 가면 사치고 한쪽에 가면 전혀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이 사치의 개념이 뭡니까? 남은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남을 생각해서 하는 건 사치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이나 사치나 공통점은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만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성도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사는 방식을 바꾼다는 게 이게 정말 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결단하고 이건 바꿔야 한다.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고향 떠나는 거 그거 쉽겠어요? 그건 못 떠납니다.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에게 야 이거 망할 거니까 빨리 떠나라는데 롯이요. 롯이 알아서 떠났습니까? 머뭇머뭇거리고 꾸물럭대는 걸요? 천사가. 끌고 나와버리죠. 팔을 잡아서 끌어가 밖으로 꺼내버립니다. 있던 곳에서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와야 할 이유가 오더래요. 그 대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요거, 저, 성경에서 요것을 여기가 처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어? 우리가 아는 하나님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좀 약하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좀 더 도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 도말이 뭐예요? 페인트 칠하듯이 확 덮어버리다 기억도 아니하시니라. 우리 상황을 그래 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거 아니네.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거 왜 이렇죠? 에이, 제가 그만큼 크면 하나님 도말 안 하신단 말이죠?
성도들의 죄는 아니지.
그럼요. 그럼요. 성도들의 죄는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기억도 아니 하시는데, 이 심판받을 이 사람들의 죄는요?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불신자가 보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죠, 그, 자기 수업에 들어오는 선생님과 자기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선생님은 다릅니다. 물론 저기 학기 초에 아이를 처음 만나가지고요 뭐 물어보면 애는 거짓말 여상 그렇게 합니다. 누가 떠들어서 하면 찍 소리가 안 합니다. 그래서 자고 같이 수업을 하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서서히 이제 동화가 되고 좀 깨닫는 바도 있어가지고요. 어제 저녁에 공부하고 텔레비전 본 사람 나와 이러면 줄 나옵니다. 얻어 터질 줄 알고도 나와요. 결국은 거짓말을 전혀 못하게 되죠. 걔들은 제가 멀리서 시끄럽구나 이러고 가지고 뜨던 사람 나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수업 안 들어가는 반에 가 누가 떠들어서 가면 죽어도 안 나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자가 보는 성도가 보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의를 다 포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볼 때는요 눈꽃만 한 것도 잊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걱정 좀 됩니까?
어쩔 때 성경 후보들이다 한 번 없는데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나한테 정색을 하면서 사과를 풀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사과를 풀 제안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왜 그렇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이거 제안을 하는 거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막 정색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와서 얘기하면서 내가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무서울 게 아니니까 나보고 성경을 그렇게 샀다니까 난리 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 참 요한계시록 그 부분에서 심각하구나. 이제 성교 단체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그런 어떤
앞으로 굉장히
종말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그렇게 한다. 근데 성교 단체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 듣고 내가 막 기회가 막 설명을 해도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는 감히 무서운 건데 뭐를 예를 들면 요 계시록 17장 14절을 예를 들면서 뭐 의인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걸 그거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이렇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간다고 이렇게 행위적인 걸 약간 이렇게 곁들여서 그거 아니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도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서 와 그렇다면서 이거 한 번 하면 안 돼요.
그거 그런 거로 보지 왜? 그럼 누가 볼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아니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이 재앙이 임하더라도 예수 믿는 예수 부유로 믿는 사람은 이거 재앙이 임해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얘기한다 했지만 우리는 봐도 돼요. 저는 끝없어요. 내가 나보고 성경을 사사로 푼다고 한번 볼래요? 이런 얘기 미친다잖아.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한번 만나서 그렇게 여기가 먹혀들어가고 쉽지 않은다 했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오랜 시간
이 사람은 소망교회 다녀요. 소망교회 가고 성교를 나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대상을 한다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 가서 전도하는 것처럼 전도를 해보는 사람이 훈련받는 사람이 그냥 와서 이렇게 하는 건
눈을 떴구나.
아, 이래야 되니까. 또 한 번 놀랐다. 성교단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인터코비 하잖아요. 얼마나 몰랐겠는지.
그 요한계시록에 13만 8천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3만 8천명도 깜짝 놀랐다.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얘기를 듣고, 이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대요. 제가 내가 재앙에서 하는 건 별로 없는데 이렇게 그래 하는데도 아니 그렇게 기사는 사사로 풀면 안 된다고 어떻게 오예 엘리만의 아참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곳에 치우쳐서 해석하는 개념이 좀 있는 것 같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을 이렇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보면 선교단체에서는 한 부분을 한 곳으로 너무 치우쳐서 그러는 것 같다 내가 들어봤더니 집사님,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송교사님한테 가서 이 계시록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본인이 읽어보라고요, 본인이.
내가 읽어봐라 그랬어요. 이거 재앙에 대해서 얼마만큼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재앙으로 보지 말고, 집사님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의 그 관점에서 읽어봐라니까, 아, 그렇게 성경을 사 안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어쨌거나 얘 앉아가지고 겁도 없이 이걸 즐기고 있는 거는 복인 줄로 알고. 자, 또 넘어갑시다. 불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그럼 뭐 하시나 보세요. 6절에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값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값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행한대로, 다른 말로 하면 그대로, 그가 행한 그대로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갑절로는 뭐예요? 그 뒤에 보면 그만큼이란 얘기도 나오는데, 행위대로 행한 그대로 갚는다, 요거는 벌에 대한 뭐라고 해야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갑절로는요, 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갑절로 가는 거는 우리 식으로 하면 막 꼭 두 배로 오라는 뜻이긴 한데, 이 갑절로 가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 일단 의미는요, 충분하고 정확하게 처벌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뭐 수량을 따지는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행한 그대로 갑절로 갑니다. 누가요? 불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는 행한 그대로 갑절로 정확히 처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시는 분이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그대로 그걸 갑질로 갚는다고 말하실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기회가 지나가면 한 일이에요?
예.
참다, 이제 못 참는다. 그러면 막, 마음이 핵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참다, 그래, 마음 변한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원래 그런 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랑의 대상에게는 끊임없이 사랑을 퍼붓는 분이시지만, 징계의 대상에게는요,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본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원수 갚지 말라? 왜 갚지 말라 하신지 알아요? 내 원수기 때문에 갚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원수기 때문에 내가 갚지 말라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원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용서해주거나 사정받은 적이 있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 원수는요? 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백성을 사랑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6절에 보면 그 섞은 잔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 가끔 섞은이란 표현이 나오고 또 섞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섞이지 않았다는 것은 희석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건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섞은 잔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더 독하게 하거나 빨리 취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재료를 더 넣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술을 즐기기 위해서 더 독한 술을 만들려고 뭘 집어넣지 않느냐. 그러면 심판하실 때도요? 그거까지도 다 그렇게 갚아주라는 의미로 하는 얘기죠. 7절 봅시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여전히 그대로 갚아주라는 얘기죠.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기는 여자 황제라는 겁니다. 나 황제야. 황제는 슬플 일도 없고 고통당할 일도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겉보기에는 여황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과부라는 겁니다. 이것을 17장에서는 흔히 음녀라고 표현했죠. 왜 음녀라고 표현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요염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자 황제란 겁니다. 온 세상을 깔고 뭉개는 여자 황제인데 하나님은요 가장 불쌍한 과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과부라는 표현이 현재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런 과부 개념이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보세요. 온 세상을 다 주무르고 있는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황제 모습으로 앉아있어도 실상은 과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눈에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는 것을 불쌍하게 있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 참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더러더러 보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때때로는 심해질도 나고 짜증도 나지만 그래도 위하고 애쓰들 수 있는 거는 지가 내보다 훨씬 잘났다고 저 난리를 쳐대는데도 그런 사람들 상관은 힘들잖아요. 근데 실상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딱 그 짝입니다. 이런 바벨론이 망할 때는 어떻게 망하는 거니까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란 말 쓰죠. 하루 동안에 이 표현 좀 저 느낌이 좀 잘 다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룻만에 하룻만에 그러고 그 뒤에도 보면 일시간에란 표현이 많이 나와요. 10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는데 일시간에 관한 것도 요즘 식으로 말하면 순식간에 그렇게 잘났다고 황제와 같이 그렇게 폼을 갖고 앉아있지만 그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때는요 순식간에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8절에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바벨론이 당할 그 재앙이 사망, 애통, 흉년입니다. 뭐 죽는 판에 흉년 닥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합니다. 뭐 죽는 판에 흉년이 닥치면요? 죽으면 끝인데 뭐. 근데 바벨론이 이런 재앙을 당하리라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역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현실과는 정반대되는 표현으로 이 세 가지를 써놓은 겁니다. 사망이 닥칠 것이다. 그거는요. 바벨론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이냐 하니까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이 부귀 영화 사치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사망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그들에게 사망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 돈 벌기 위해서 바동바동 애쓰다가 정말 돈 많이 가진 사람 많아요. 어떻게 죽을지 내가 그게 걱정이야. 죽을 때는 어떻게 죽죠? 저 포항에 굉장한 부자가 있는데요. 그 아들이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여겼는데 그 밑에 동생이 또 우리 내 동생하고 친구 지간이 돼가지고 와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 때문에 형님 안 죽였나 이렇게 한답니다. 돈 때문에 자기 형님을 죽였대요. 그거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뒤로 물러앉으면서 아들에게 사장자리를 넘겼는데 뭐 우리 좀 하다 보니까 돈을 제대로 못 썼거나 빵꾸가 많이 났죠. 그걸 어떻게 메워야 되는데 아버지 돈은 넘쳐요. 그건 아버지가 돈 메워주면 될 텐데 그걸 못하니까 아버지가 돈은 과공기도 꼼짝도 안 하니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암으로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동생이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가 돈을 움켜쥐고 아들을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뭐 직접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움켜 돈진 쥐고 아들까지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중에 자기 죽을 때는 꼭 천만큼 몰라. 그게, 예? 그럼 오래 살겠네, 그죠?
아니, 안되는 것은 모르지만, 네. 저희들이 그, 어느 그 훈련 중에, 이 관에 들어가는
연습을 네,
했어요.
네.
근데 진짜 관이야, 과거는 바꿔가지고. 참, 관 안에 서면 이상하게 해서 누우니까. 그야말로 관 안에서 딱 이렇게 되니까 손이 저절로 이게 나아져요. 아무것도 정말 이거 뭐 하나 걸칠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딱 펴지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가 생각을 하니까. 갈 때는 뭐.
뭐 지고 갈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을 게 없구나. 이 생각이 들으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움켜쥐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망의 재앙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애통하는 거는요. 여왕이라고 자칭하는 이 사람이 언제 한번 울어봤겠어요? 즐기며 신나게 살았죠. 그런데 그것이 애통으로 변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흉년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사치하고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흉년이 오늘 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치했던지 그 뒤에 품목이 쫙 나오는데요. 이 품목하고 오늘날 한국의 부자들하고도 비교해 보면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교 삼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선 품목부터 먼저 읽을게요. 12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12절 12, 13 쭉 계속된대요. 시작. 그 황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등화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비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주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되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이들이 즐기던 품목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부자들의 품목과 비교하면 어때요? 비슷해요.
약간 빈가루와 뭐 이런
수혜하면 뭐 자동차
미안해. 요즘 오늘 우리가 더 심하지 않을까요? 훨씬 더 심하지. 아 그렇죠. 물론 그 시대 환경과 그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품목들을 가지고 그렇게 즐기며 사치하고 살았던 그 이 바빌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품목은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 그 한 번 두 번 더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바빌론을 심판을 하겠다 그러면 바빌론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세상의 그 사탄의 무리 두목입니다. 그렇게 심판해버리고 나면 그것을 슬퍼하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9절부터요. 처음에 그걸 제일 슬퍼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땅의 왕들이죠. 가슴을 치고 무서워하며 그냥 비명을 질러댑니다. 아 망해버렸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왕들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까요?
네?
아 나도 죽는다고요? 그거하고는 약간 개념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왕이 왜 저렇게 슬퍼하는가? 여러분 그 쫄병이 하나도 없는 장군 생각해보세요. 쫄병이 하나도 없는 장군. 그게 말만 장군이지, 이게 무슨 장군이에요? 아, 그렇죠. 성이 다 타버리고 없어버리면 왕이 뭐 하는데?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소용없는 게 돼버리거든요. 이러니까 슬픈 겁니다. 두 번째 우는 사람들이 11절 보면 상고들이 나오죠. 상인들인데, 상인들을 왜 상고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옛날 표현인가 봐요. 이 상고들이 왜 슬퍼합니까? 살 데가 없지만 물건 자체가 다 타버리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가끔 그 불 잘 나는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목볼기라고 물건 잔뜩 지어놨는데 밤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어떻게 돼? 이 상고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15절 조금 뒤넘겨서 15절에도 그 내용이 있으니까 보세요.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게 다 타버렸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한 팀들이 남았어요. 17절 중간부터 나오는 거는요. 선객, 선인, 바다에서 일하는 자. 그러니까 선인들, 선객들 그러면 되겠죠. 이 사람들도 앉아가지고 불붙은 연기를 보고 슬퍼합니다. 왜?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일종의 운수업자거든요. 운송업자. 물건 쓸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상품도 다 없었고 그럼 뭐만 갖고 있는데? 배만 갖고 있잖아요. 이거 갖고 뭐 하는데? 아니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 배만 갖고 있으면요? 감가상각비만 자꾸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 밑에 세 종류를 언급하는 것은 바벨론을 심판을 해버리면 그를 따르던 자들도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18장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그 중간에 아까 우리가 보다가 놔둔 거 있죠. 그 상품들 다시 보십시다. 그러면 이 상품하고 여러분들 가끔 가정에 배달되는 그 백화점 전단지 있죠. 그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품목을 안 하면 비슷하네요.
백화점 전단지 보고 이거 나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까 이거 한번 몰랐다니까 정신없대요. 많은 거 다 해놨는데 별몇 개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나쁜 겁니까?
그분이 자꾸 물건 광고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여기 품목도요. 그거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거라면 이 품목 자체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죠?
물건이 죄를 짓지 않잖아.
아, 물건이 죄는 아니다. 열심히 보면요. 열심히 보면 문제가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요. 아이들도 몰래 어쩌다가 막 부정한 돈 봉투를 하나 받았는데 그게 레파각이 나버리면요. 그 선생님의 선한 노력이 99%고 봉투 하나가 이게 1%밖에 안 된다 그래도 요놈 봉투 하나가요. 요놈 1%짜리 봉투 하나가 99%를 전부 무너뜨려 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본래부터 나쁜 목사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괜찮은 목사고 잘하는데 어쩌다가 실수하나 그게 잘한 거 비교하면 1%도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작은 실수 하나가 결국은요 99%를 전부 무너뜨려 버리는 예가 가끔 나옵니다. 백화점 전단지에는 그 1%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품에는요 잘 보면 그 1%가 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제품, 이 상품 전체가 비난을 받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사고 파는 물건 속에 왜 사람의 영혼이 들었냔 말이야? 사람의 영혼조차도 물건처럼 취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인들이 좋은 물건 아무리 많이 갖다 팔아도요, 그 상품 속에 인신매매범이 넘긴 사람 하나가 끼어 있었다면요? 그 장사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들이 결국은 여기서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 상품들 자체라기보다는 사람의 영혼마저도 그냥 팔아 뺏기는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여기 나오는 이 상품들이요 또 어떻게 본다면 좀 부러운 것들입니다. 만져보지도 아니면 누려보지도 못했던 것들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권능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그 종들은 종들과 네.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종들은 물론 이제 뭐 사고 팔고 네.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다 하고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팔았다는 거는 그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그 어떤
그건 뭐 구체적으로 사람의 예.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그것들은 전부 이런 데 포함시킬 수 있을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저 뒤에 가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 있죠. 돈 가진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못된 말이지만 옛날에 돈 좀 있고 힘 좀 빼기 있는 사람들 가잖아요. 싸우면 흔히 하는 얘기가 네 하나 찍이 뿌고 돈 500만원 물어주면 끝난다 해볼래? 이런 겁니다. 사람을 인격체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끝난다 해볼래? 이래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물건처럼 취급해버리는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요. 이 물건들을 뭐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 하니까 맛있는 이에요. 맛있는 이에요. 읽을 때. 하나의 자신이 없어. 맛있는. 이런 것들이 맛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빛난 것이었고, 16절 끝에 보면 꿈인 것. 맛있는 것, 빛난 것, 꿈인 것.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들어간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화려하고 멋진 거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있어도 한번 건드려보지도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밑에 사실 그렇게 깔려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정말 기억해야 하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누구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세상에 바빌론의 멸망이나 온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즐거워하라고요? 아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심판이 성도들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아니, 관계가 있네. 성도들의 신원하시는 심판이잖아요. 신원. 억울한 것을 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임할 때에 성도는 그건 뭐하느냐? 그거 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갚아주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기뻐하라. 그 얘기가 이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 얘기지만 계시록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입니다.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그래서 건축 얼씬도 안 한다?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곳이 없어집니다.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저는 가끔 그런 말을 썼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편지하고 비슷해요.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읽으면서 즐겨야 하고, 즐긴다니까 무서운 얘기가 너무 많잖아. 무서운 얘기야? 안 무섭습니다. 내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뭐가 무서워요?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혹은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성도는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도요.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구약 생각하고 성경 읽어보면 무섭던데요. 아직은 성경을 제대로 잘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홍수 심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소돔고모라를 심판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읽어야 하는 것이 바른 얘기라는 거 잊지 마세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20절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얘기입니다. 자, 21절부터 또 내려가면요. 그 이해한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로되 큰성 바빌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이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소돔 고모라가 불에 탈 때 사람들이 도망 나올 수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없어요?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 없었을까요?
있어도 다 맞아 죽도록 했겠죠. 아니, 걱정하셨는데.
있어도 맞아 죽도록 했다 그러면 못 나온 거죠.
예, 네, 못 나왔겠죠.
롯을 천사가 끌어내가 살린 거 보세요. 그럴 정도 같으면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스스로 살아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홍수 심판 때도요? 동일합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방법이 없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배가 만약에 물에 가라앉아도요, 사람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반대가 되냐, 이거. 배가 물 속에 가라앉을 때 퐁 가라앉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탈출할 여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이 쏟아지고 뒤집어 퍼질 때 그거 탈출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돔 고모라보다가 더 심한 심판이 뭔지 아세요? 탈출할 기회가 더 없는 거. 맷돌을 던지는 겁니다. 여기 왜 맷돌이 나왔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그럴 때도 탈출을 못했는데 만약에 배가 가라앉는다면 서서히 얘가 빠질 수 있는데 이런 맷돌은요. 한번 펑 하고 물 한번 튀고 나면 그건 끝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가거나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아주 재미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22절부터 23절까지 좀 긴데요. 거기에 바빌론이 멸망할 때 사라지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22절에는 보면 음악 소리가 연주자들의 음악 소리가 예, 사라지고 중간쯤에 보면 세공읍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나오죠. 23절에 등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의 음성이 다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런 것들이 왜 사라지죠?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것도 됩니까? 맷돌 소리가 됩니까? 이거는 역으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던 것들입니다. 네, 잔치하며 즐거워하며 세상에서 신나게 띵까띵까 하면서 즐기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사라질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쩌면요, 아, 나도 저런 거 한번 누리면서 저런 거 한번 해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했을지 모를 그것들이 바빌론 멸망과 함께 깨끗이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그 마지막 부분 보세요. 23절 중간부터요.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요 말 꼭 기억을 해두세요.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더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밑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그런데요, 요 부분이 그 상고들이 멸망을 받아야 할 이유를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셈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두 글자로 음흉과 사치라고 했는데 거기에 책임이 누가 제일 많은 거 아닐까? 이 상인들이 책임이 제일 많다는 뜻입니다. 그 23절 중간쯤에 아까 봤던 그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렇게 말하죠. 상인들은 그 실권을 거머쥐고 돈 긁어 모으는데 애쓰는 사람들이 실제로는요 왕족들입니다. 권력 가진 사람들이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표현을 바꾸면요 돈이 말하는 세상, 이 상인들이 돈이 말하는 세상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어떤 세상입니까? 돈이 가장 위력이 있잖아요. 돈이 말하는 세상입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권력의 힘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일단은 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돈이 말하는 세상 맞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없다. 참 굉장히 곤란한 사업인데요. 옛날에 그 명문 고등학교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요즘은 아닌데 옛날 얘기죠. 하나는 공부를 정말 잘해서 들어갑니다. 10학급 중에 가령 8학급은 그래 들어갑니다. 두 학급은요? 돈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빛내는 사람들은 누가 빛내는지 아세요? 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 학교를 빛냅니다. 정말 옛날 얘기인데요. 아주 옛날 얘기인데 어느 선생님이 대구의 유명한 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아 갔더랍니다. 갔는데 그 쪽지를 하나씩 쭉 내면서요. 추천해서 입학시킬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들 이름 저 두 명씩만 써내라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자기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써낸 사람도 없고 나 이거 없는데 하니까 옆에 선생님이 놔주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줬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이름 하나에 집 한 채더랍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을 나옵니다. 나와가 그 돈의 힘으로 또 학교를 빛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인물들 중에 좋은 학교 나왔다고 아무리가 되게 좋은가 보다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으로 간 학교인지 머리로 간 학교인지 그 구분을 좀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치한다 그러고 힘쓰는 사람들요 다 부자들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혹한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부자들을 규제하는 법을 국회가 잘 못 만드는 이유가 그래 그런 겁니다. 그거 규제하면 자기들이 먼저 걸려들 테니까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사회가 돈이 말하는 세상이 되어 있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럼 권력을 가지고 상인들이 치부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러죠. 돈의 위력으로 만국을 미혹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충 부자된 거 말고요. 과도한 부를 축적하는 데는 항상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살살해가지고 재산 모은 사람은요, 평생 모아가 얼마 모으겠어요? 지방판 하는데 얼마 걸리죠? 차곡차곡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한 채 살려면요, 10년 갖고 안 될 겁니다. 어려워요. 또, 부동산 강의 하나 합시다.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집을 사야 합니까? 우선 빚을 내서라도 사고 빚을 갚아 들어가야 됩니까? 왜 그렇죠?
그러니까 돈 모으는 속도보다는 집값.
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뛰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게 참 나쁜 현상인데 과거 우리나라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돈은 모으다 보면 필요한 데가 있어서 자꾸 쓰게 됩니다. 근데 일단 집을 사놔버리고 빚을 갚아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갚아야 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어쨌거나 과도한 부를 축적하는 데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너무나 많이 동원된 겁니다. 뭐 혹시 그런 예 아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옛날에 회사가 되면 물건을 잘 만들어가지고 물건 팔아가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근데 물건 팔아 돈 안 벌고 엉뚱한 짓 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회사 옮기면서 땅값 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좀 안 좋은 일인데 일어나봅시다. 시내에 고등학교가 이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건드립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그걸 처음부터 노렸다면 나쁘겠지만, 물론 노리진 않을 겁니다. 이게 신의 중심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형 아파트를 짓겠다고 아파트 업주가 그걸 팔아라 이랬거든요. 그 대신 땅 걸 만들어줍니다. 또 외곽지로 나가지고 산꼭대기 밀어가지고 학교를 지어줍니다. 아예 통째 다 지어주고 돈 다 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원래 부지에 대형 아파트를 짓습니다. 학교를 잘 운영해서 돈을 남긴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땅값만큼 남는 겁니다. 장사 잘하는 거죠?
그럼 뭐 하려고 목적이 그랬던 건 아니죠?
목적이 그랬던 건 아니죠. 근데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남아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이야기 나누고 좋은 소식 하나 얘기할게요. 서울의 그 향상교회라고요. 원래 삼실중앙교회인데 이게 분리태가 나왔습니다. 나와가 담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 교회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한 2-300명 모여가지고 새로 시작을 했는데 몇 년 만에 교회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차지하고 있던 땅값이요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옮겨야 될 정평이 돼가지고 옮기자 그래 됐는데 그 사이에 그 부동 땅값 평가를 해보니까 50억이 늘은 겁니다. 한 4년이나 5년 정도 걸렸지 싶어요. 50억이란 돈이 늘어났는데 교회가 물론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그 늘어난 50억 정도는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가 새로 땅을 구입하고 새로 짓는 것은 성도들의 힘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버린 겁니다. 이런 게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좀 준단 말이야 사회에. 글쎄 왜 신문에 안 나게 그거 참.
참 선교회도 목사님 좋네.
그런가요?
케이스가 아주 돈을 빚내가지고 사는 게 돈이 엄청 벌어졌고 주차장도 빚내가 사는 게 왜 땅이 몇 배가 됐다 그러잖아요.
막 그런 케이스가 들어 있긴 하겠죠. 있는데.
목사님 관념을 하시대.
근데 문제는 제가 향상교회 얘기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할 상황에서 우리가 벌었다고 생각 안 하고 그 오른 그 값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 결정하고 옮기는 것은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내서 한다 이런 결정 보세요.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돈이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죠. 돈 가지고 사람을 흔들지 아니하는 또 그런 방식으로 치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요구하고는 지금 반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방법 아세요? 월급 꼬박꼬박 해라 신랑 챙겨주는 돈에서 생활비 뛰고 뭐 뛰고 얼마씩 적응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 왕창왕창 버는 방법 몰라서 못 벌면 그게 순진한 겁니까? 아니면 세상 물정에 아, 맞아. 없어서 못 번. 돈이 돈을 벌어요. 하여튼 참 착하다고 해야 될지, 세상 물적에 너무 어둡다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우리 사회가 그 경제라는 이 체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도 안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이게 부정한 것이다, 잘못이라는 걸 판별할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목사님이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래야 되나 보다.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힘들거든요. 경제를 알아야 된다. 뭐 돈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롭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너무 모르고 살기에는 이 사회가 돈의 힘이 너무 세요. 너무 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된다 안 된다를 알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너무 모르는 것도 참 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게 집을 살 거냐 돈을 모을 거냐 하는 문제로요. 그게 기본적으로 너무 모르면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안만큼 또 거기 빠져드는 성도들도 많아요.
아, 그건 또 조심해야 돼.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구제로 분별을 이들어 가는 게 아니라 투자이들.
그나마 또 투자할 돈이라도 좀 있는 사람이니까. 투기는 문제가 되지만 투자는 또 있는 거니까 잘 알아서. 문제는 이게 돈이 최우선이 아닌 방법을 잘 터득해 가면서 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투자하는 자체를 또 너무 나쁘게 하지 마세요.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돈 가진 사람이 옛날 모양으로, 그죠? 자기 농안에다가 다 주식을 넣어놓으면요. 이게 안 돌아가서 또 안 돼요. 그거 넣어놓으면 안 돼. 돈은요? 돌아가도 내놔야 되거든요. 저 애들 저금통 한다고요. 동전 소고기 모으고 있죠. 너무 많이 모으면 안 돼요. 빨리. 어디 갖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돌잖아. 아무튼 집집 하나 동전 다 흩어버려 하니까 동전이 없어가지고 또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면 또 그다가 또 집에 다 쑤셔놓어버려. 이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 돼지 저금통 너무 큰 거는 나쁜 거래요. 작은 거 모아가지고 빨리 돌려야 되는데. 어저께 내가 은행 가서 동전 10원짜리 9개를 받아왔거든요. 끝이 10원이 되니까 동전 9개를 줬는데 10원짜리 9개를 또 받아들고, 저 요즘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서 뭐 세금 내려가거나, 뭐, 주로 세금 관계인데, 요즘 세금도 뭐 동전도 필요 없더라. 근데 세금 내려가서 일부러 동전을 한 곳씩 가져가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9개, 10원짜리 9개, 요거는 가져가면 꼭 그 끝다리 낼 때가 있는데, 그거 하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막 돈하고는 밤잡고 산다. 그래 살 수 있는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만, 그래가 눈이 빨개가지고 막 돈에 눈이 빨개가지고 가버렸다? 이거는 또 문제가, 별도의 문제가 되긴 하겠다.
오래 가면 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자, 돈 얘기는 그만하고.
그 모임이 안 됐는데.
아, 성도가 나네. 성도도 모임이
아니지. 어느 쪽에.
그래, 요즘은 그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도들이 왜 죽임을 당했느냐 하니까 결국 돈 때문에라는 걸 여기서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돈이 사람의 생명까지를 가볍게 보기 때문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도. 저 잘 아는 분이 중국 가서 간이식을 해왔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듣고요. 참 놀랐습니다. 사람을 탔다는 얘기 아니야. 간을 이식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간은 때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간 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주고 사람 목숨을 사왔다는 얘기네. 대강 얼마 되는지 아세요? 1억.
1억인데요?
예.
요즘도 가능해요? 얼마 전에 뭐 그게.
근데 중국에 혼자 다니지 마라 하잖아요. 혼자 다니자고. 이거 하나 띠 나갖고 먹고, 그런 애가 그렇게 내놓은다.
너 잘못 가면 국산이라고.
아니, 그, 주위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결국 중국에는 사형수가 많으니까, 이왕 죽을 거니까, 너 식구들 먹여 살릴래 어쩔래 이래가지고 자의반 타의반 이래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사형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데 한국에서 건너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돈이, 돈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돈으로 사람 생명을 막 바꿔가는 거나 마찬가지겠구나. 근데 이 중국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해봐서 그 얘기를 엎어서 했더니만 낀 것이 웃음 잔소리가요. 중국은 돈만 있으면 죽을 놈도 살려내고요. 돈 없으면 멀쩡한 놈도 아직은 죽는 사회랍니다. 중국 친구가 그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예를 들어서 그 간이식을 하겠다고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거는 그걸 조장하는 경향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끔찍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건 막 함부로 이렇게 됐다 말할 형편은 아니지만, 그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돈이 결국은 사람의 가치까지 좌우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책임이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뭐 사고 내가 죽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바친 거고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바친 거고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바친 거고는 값이 다 달라요.
고기를 잡아오는 것도 이렇게 미끼를 잡아오는 거 하고 그물을 딱 땡겨도
아, 또 다릅니까? 옛날 우스개지만 교통사고 낼 때 제일 겁낸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상금을 많이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겁내야 될 사람이 판사, 이건 자기들이 부들기니까요. 두 번째 학교 선생님, 정년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아니 아니요, 정년이 너무 길어가지고 갚아주려면 많이 갚아줘야 돼요. 다른 직종보다 정년이 뭐 한 예전에 한 10년씩이나 길었으니까 호봉 높은데 10년씩이나 길어보세요. 많이 물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몸값이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이 선생님하고 판사. 웃기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돈이 사람의 가치를 좌우하는 이런 세상을 상인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심판경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18장이 바빌론에 관한 이야기, 그 바빌론의 하수인으로서 왕과 상인들, 선객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들이 당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18장입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앞에 나온 재앙의 대상자들이죠. 대상자들을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을 와세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성도들의 억울함을 심원해주는 이야기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